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 지 12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낮 12시 14분쯤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1,000km가량을 비행했으며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400km 이상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300km로 한반도를 넘어 주일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이 사전 항행경보 발령 없이 일본 방공식별구역 내 해상으로 발사됐다며 이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오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을 계기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무력 시위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와 안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정상회의 이틀째인 오늘 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세계 경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요 20개국이 절박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세계 경제가 날로 강화되는 개별 국가의 보호주의와 등락을 거듭하는 금융시장의 위험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그리고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가운데 관측통들은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세계무역과 세계화를 옹호하고 고립주의에 반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사태와 관련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주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시리아에 추가 인도주의 지원을 허용하기 위한 휴전협정이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존 케리미 국무장관에게 앞으로 며칠간 러시아와 시리아에 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내 지지 세력은 다르지만 평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점은 모두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지난 7월 판결 내용이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이 오늘 보도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중재재판소의 지난 판결에 관한 내용이 누락돼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공동선언문에서 빠진 것은 중국 외교력의 승리로 비춰진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초안은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공세적인 인공섬 건설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에서 어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국에 반대하는 신세대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이 가운데 나단 로 씨는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인 이른바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당시 시위대는 홍콩의 주요 지역을 79일간 점령하며 완전한 자유선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뒤 로 씨와 시위를 함께 이끌었던 동료 조슈아 웡 씨는 데모시스토라는 정당을 설립했습니다. 이 당은 홍콩 전역의 국민투표 실시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시된 홍콩의 총선거에서는 유권자의 58%인 2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은 오늘 노동절인 연방 공휴일을 맞은 가운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안에서 노동자들이 공정한 임금과 일터에서 존중받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때 미국의 이야기는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힘겨운 싸움의 승리로 미국의 위대한 중산층이 출연하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5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오늘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한국 배치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며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왜 우리가 북한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응하여 그러한 자의적 방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홍수로 10여 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긴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에는 가끔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낮 또 다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2일 만인데요. 이 시점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일 낮 12시 14분쯤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1,000km가량을 비행했으며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400km 이상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동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300km로 한반도를 넘어 주일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이 사전 항행경보 발령 없이 일본 방공식별구역 내 해상으로 발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4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이후 12일 만이며 로동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임을 보여주는 엄중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런 도발로 북한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과 대북 제재 의지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 종료 직후 이뤄졌습니다. 또한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을 나흘 앞둔 시점입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G20 정상회의와 오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을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무력 시위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9월 초에도 정권 수립일을 앞두고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을 사전에 포착해 북한군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적 기술 향상 차원을 넘어 한반도와 국제정세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노동미사일의 경우 발사 준비에 보통 2-3일, 그리고 발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하는데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한중정상회담을 겨냥해 사전에 도발을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20와 같은 다자적 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리 너희들끼리 논의를 해도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고도화하려는 우리의 전략적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굳은 결기를 과시하는 거라고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도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중정상회담에 맞춰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중정상회담, 중미정상회담에 맞춰서 뭔가 한반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한반도 평화가 누구 손에 달렸느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 봐야죠. 당신네가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지 말라. 한반도 평화의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쥐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법 시행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이 북한 인권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 데 대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로동미사일 발사로 위협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최근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법에 대해 부질없는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다른 발사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명백히 금지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스틴 히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5일 VOA에 북한의 이런 도발은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등을 통해 북한이 금지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에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히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어떤 공격이나 도발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 동맹, 동방국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 논란 이후 이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첫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사드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는데요. 하지만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며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가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수단일 뿐이라며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5일 서호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의 현지 브리핑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북한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응하여 그러한 자위적 조치를 자위적 방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7월 사드의 한국 배치가 공식 발표된 뒤 처음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드에 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중국 측에 설명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 측을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으로 설득하는 한편 대북 압박 공조에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중국과는 무관하게 북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특히 그 연장선에서 북핵 문제가 사드 배치의 핵심적인 이유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그런 점에서 북핵 해결되면 사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중국의 우려를 좀 해소하기 위한 아주 원론적인 입장들을 좀 보다 분명하게 천명한 측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국 국민이 느끼는 위협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한중 두 나라가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통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 한중은 물론 한미중 간 소통을 통해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러나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사드 배치 문제의 처리가 좋지 못하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관 당사국 간의 모순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한중관계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선 상대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구동존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중국 전문가인 광운대 신상진 교수입니다.
중국이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하는 데 대해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구동존의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은 한중이 지속적으로 양국의 입장, 서로 다른 입장을 좁혀나가자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그 해결해 나가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한중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데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며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지난 3년 반 동안 이룩한 높은 수준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내년에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정상과 이 연이어서 양자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보고 또 앞으로 이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잠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 이후에 한국과 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건데요. 이번 회담 결과를 어떻게 먼저 평가를 하십니까?
네, 우선 사드 문제로 한중 간의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점이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G20 개최국인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시진핑 주석은 다양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점은 그만큼 한중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박 대통령이 이 사드 배치가 결국은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면 필요성도 없어진다. 이런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즉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핵 위협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했다는 점이 이번 회담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의견 교환을 한 것이 이제 회담의 의의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도 양국 정부가 사드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건지는 이제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졌고요. 이렇게 실제로 만났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 이것은 하지만 또 기정사실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지만 이 한중 양국 정상이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네.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되게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 역시 한국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확인한 것도 우리 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양국의 어떤 입장 차이는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두 정상이 확인했다. 이런 데 더 큰 의미가 네.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시 주석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또 한반도 비핵화 3원칙 또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도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한국이 우려하는 것이 북한 핵 문제라는 점을 중국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입장을 같이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 핵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중국도 협력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남북 대화가 중단되고 사드 등 무력에 대한 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 이런 상황은 중국에겐 부담스럽다 이런
네.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그 6자회담 중국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6자회담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같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그 사드 문제를 놓고 한미 중 간의 포괄적인 논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소통을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 중 간의 논의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좁혀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그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사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는데
네.
미중 간의 입장이 많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긴 어렵지만
네.
장기간에 걸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뭐 3자 논의가 당장 시작되지 않더라도 한미 간 또 미중 간 한중 간의 논의는 계속 지속을 하면서
네.
3자 간의 논의 채널을 마련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뭐 한국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한중 간의 그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뭐 중국의 이른바 경제적 보복 이런 언급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번 그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좀 이런 우려들이 좀 잦아들 것으로 보십니까?
국내의 우려는 아마 뭐 한류나 이런 점 등에서 특히 좀 두드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 국내적인 분위기가 한류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네.
구체적인 경제 보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이 모두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맞고 양국 관계를 일정 정도 관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전보다는 그런 우려가 크게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3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한러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사드는 직접적으로 중국 안보에 저해가 되는 것이라고 중국이 보고 있고요.
네.
러시아는 이 사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보 영향이 없습니다. 단지 러시아가 냉전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나토의 미사일 방어 협력에 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현재 중러 관계가 최상의 관계이고 국제 문제에서 여러 부분에서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보조를 맞추는 선에서 러시아가 사드에 대한 반대를 표현한 것이지
예.
직접적인 안보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 한러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이 동북아의 여러 그 정상들 간의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일단 중국과 북한의 7차 당대 이후에 의사소통 채널이 회복되었다는 점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주 긴밀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을 지속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현재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경제 협력은 부분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는 소원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협력이 계속되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중국의 동북 삼성이나 이런 지방 정부의 이익과 관련된 협력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중 한러 정상회담 결과 좀 분석을 해봤고요. 또 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잠시 전망을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립외교원 이상수 교수였습니다. 11년 만에 한국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어제 발효되면서 한국 통일부가 이를 위한 조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인권개선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탈북자 지원 등을 총괄하는 공동체 기반 조성국을 부처 내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기반 조성국은 이번에 신설되는 북한인권과와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와 정착지원과 그리고
그리고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공동체 기반 조성국 신설이 북한 당국과 주민을 이원화하는 대북정책의 소산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인권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능을 한데 묶어 상승효과를 내자는 차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북한이 3년 만에 개정한 헌법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 앞에 붙여온 경칭을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대신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인 내나라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북한 헌법 최신판 서문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 앞에 붙는 수령과 영도자라는 경칭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나라가 웹사이트에 올린 북한 헌법에는 다만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라고만 규정되어 있다고 한국의 연합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개정되기 전인 2013년 북한 헌법에는 김일성 주석에게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위대한 영도자라는 경칭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의 전현준 박사의 분석입니다.
수령의 후계자인데 수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과 동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령과 영도자라는 말을 뺄 수는 있겠으나 좀 이해하기 힘들고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경칭 생략과 함께 북한에 개정된 헌법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된 북한 헌법에 신설된 제6장 국가기구의 제2절 국무위원장 조항 등에서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영도자라며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북한 헌법의 이 같은 태도는 김일성 3대의 권력 세습을 희석시키고 김정은 집권의 객관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의 진단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 개막을 알리면서 김일성, 김정일 수식어를 바꾼 것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대신 김정은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개최해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홍수로 10여 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긴급 대응팀을 파견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데 유엔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가 큰 물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지역에 긴급 구조팀을 파견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타판 미슈라 주 북한 유엔 상주 조정자 겸 유엔 개발계획의 상주 대표는 3일 북한 내 유엔 기구들과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태풍으로 인한 북한 홍수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OA가 3일 단독으로 입수한 이 이메일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함경북도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회령시와 문산군, 연사군, 청진시, 김책시, 경송군, 길주군, 나선시 일대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홍수로 10여 명이 사망하고 만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6,700여 가구가 파괴되고 7,000 가구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슈라 상주 대표는 밝혔습니다. 미슈라 상주 대표는 홍수로 도로가 파손되고 다리가 무너져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고립돼 있으며 전화 서비스도 단절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함경북도 회령시의 피해가 심해 가옥 2천 개 이상이 물에 잠기고 1천 개 이상의 집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어도 2만 6천여 가구가 식수도 없이 고립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슈라 상주 대표는 조선적십자회가 임시 천막과 물통, 수질 정화제, 담요 등이 포함된 긴급 구호 세트 2,500여 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에 밀가루를 긴급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유엔 인구기금도 홍수 피해 대응에 미리 구축해놓은 구호품을 지원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슈라 상주 대표는 전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과 만나 정확한 피해 상황을 전해듣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중의 민간 전문가들이 이 사드와 한중 관계, 또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에 대한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한중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정세 진단과 발전적 한중 관계 모색을 주제로 한 제1회 한중 서울 평화 포럼이 지난 1일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이번 회의를 주최한 통일 아카데미의 조종익 사무총장입니다.
서울 평화 포럼은요,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한중 관계, 이제 사드 배치 문제로 해서 한중 관계가 약간 좀 긴장 관계에 있는데, 이런 긴장 관계에 대해서 한중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실제 어떤 한중 관계의 어떤 해법을 좀 풀어가고, 그다음에 민간 차원에서 실제 이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민간 차원에서부터 한반도 통일을 좀 준비하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좀 서울 한중 포럼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영환 위원은 지난 1980년대 중반 대학가 주체사상의 교범이었던 강철 서신의 작가로 한국의 두사파 이론을 처음 소개한 인물이었는데요. 1990년대 말 주체사상의 회의를 느끼고 전향한 북한 인권운동가입니다. 김영환 위원은 한중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불가피하며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필요하면 배치하는 것이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강도로 이 문제에 대한 반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사실 한국이 중국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국방에 있어서나 외교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미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동북아시아의 현재 상황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힘, 외부의 힘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중국 정부가 좀 깊이 있게 고려를 해서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 그런 반발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장기화시킨다든지 그 강도를 지나치게 높여가는 것은 한중관계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은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 덩 의원 전 중국 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덩 의원 전 중국 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장은 사드 배치 문제로 향후 한중 관계가 매우 험난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사드 문제가 대한반도 정책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발전에는 반대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안보를 위해 핵 발전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한국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리카이성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 부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정지웅 푸단대 한국연구센터 주임, 왕샤오커 길림대 동북아 연구원 부교수, 이영학 한국 국방연구원 등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통일교육 전문가와 대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요. 참가자들은 한중관계의 중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한반도 문제긴 하지만 국제 관계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기도 하고 협력이 많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분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중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되신 분들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중국의 뭐 협력을 받아야지만이 남북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중 관계가 근데 항상 뭐 이게 이번에 갑작스럽게 그런 것도 아니었고 다 각자의 국가의 그 국익에 따라서 예전부터 뭐 중국이 필요할 때마다 지금처럼 약간 국면이 약간 경색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무난히 흘러가고 저희 정부가 조금 더 활발히 활동을 해가지고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이제 중국에게도 많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의 도움도 긍정적인 도움도 필요할 것 같아서 통일의 한반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참석했어요.
중국경 지역 부근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특히 북한 내부에서 자아운동
한편 이날 한중서울평화포럼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통일아카데미와 동아시아평화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는데요. 9개국 60여 명의 전문가 학자로 이뤄진 동아시아평화연구원은 오는 10월 한중일서울평화포럼, 11월에는 동북아 5개국과 탈북학자들의 서울평화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 항저우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합의를 담은 항저우 컨센서스를 채택하고 오늘 막을 내렸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홍콩의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 선거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반중국파 후보가 다수 당선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오늘 막을 내렸죠.
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오늘 세계 경제의 하향 위기를 지적하는 이 항저우 컨센서스를 선언하고 폐막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에서 G20 정상들은요, 일부 유럽 국가와 미국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이에 함께 대항한다는 입장에도 합의했습니다.
예. G20 정상회의 결론을 담았다고 볼 수 있죠. 항저우 컨센서스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G20 정상회의는 이 세계 주요 20개 나라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로 경제 분야 현안에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
이번 회의 참가 정상들은 지난 1990년대 말과 2008년에서 9년 전 세계를 휩쓴 외환 위기 여파가 아직도 세계 경제 성장의 장애물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한 만큼 이 페막과 함께 채택된 항저우 컨센서스에서도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네.
이 불투명성, 이 불확실성의 이유로 정상들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항상 들어보면 뭐 세계 경제는 항상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것 같은데
네.
특히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꼽은 이 불확실한 두 가지는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그 이유는 먼저 일부 국가들의 통화절하 경쟁, 다시 말해서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그런 관행인데요.
예.
이건 주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 개발국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일부 유럽 국가들하고 미국 같은 기존 선진국들의 이 포괄적인 보호무역주의인데요.
예.
세계 경제를 성장 기조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통화절하 경쟁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사라져서 전 세계적인 개방 경제 체제가 구축돼야 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각국이 연대한다는 내용이 이번 합의에 예. 담긴 겁니다.
환율 조작 문제도 그렇고 보호무역주의 모두 이제 세계 여러 국가 간의 이제 교역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
미국이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 들고 나왔던 것들이라고요?
예, 지금 세계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 개발국들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다른 지역에서는 경제 성장이 침체되면서 양극화 문제와 실업자 양산, 식량 위기까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 수년째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경제 성장이 가장 큰 주제였는데요.
예.
이번 회의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부 국가들의 통화절하 경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이 세계 경제 동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회의 공동 선언문인 항저우 컨센서스에서는 인위적인 환율 변동이 경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고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일부 유럽 국가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사례까지 지적됐습니다.
예. 자, 이번 G20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각국 정상 간의 개별 회담도 이제 열렸는데
네.
일단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의제들이 나왔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만나서요.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동시에 비준했습니다.
예.
세계 경제 규모 1, 2위 국가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는 이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이 탄소 배출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예.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공장이나 산업 시설,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의 주성분,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 나라가 서명했습니다. 이 세계 탄소 배출량의 12.1%를 차지하는 유럽연합도 곧따라 비준할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는 그 조약으로서 유엔의 감시 아래 각 나라의 탄소 배출 감출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항저우 G20 정상회의에서 나온 성과들 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의제들, 주로 뭐 안보나 영토 문제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하고 시 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는요. 이 주한미군,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와 함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국 내 인권 상황 등을 비롯한 두 나라 간 갈등 요소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됐는데
예.
의견차만 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 그리고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이렇게 중국 정부의 한반도 문제 3대 원칙을 재확인했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무효를 판결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이행을 중국에 촉구하면서 중국 내 인권 문제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까지 함께 지적했었습니다.
예. 또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사드 배치 계획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요?
예, 시 주석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면서도 이 사드 배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시 주석은 이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예. 또 이제 관심을 모은 정상회담 가운데 하나가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바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시리아 내전 상황을 안정시킬 방안과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요.
예.
양국 정상의 뜻을 모으지 못한 걸로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네,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이른바 독립파 후보들이 선전을 했군요.
네, 어제 실시된 홍콩의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 선거 결과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예.
본토의 중국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부분인 건재파는 직선제 의석 35개 가운데 17개를 차지하는 데 그친 반면에 홍콩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고 주장하는 인사들을 포함한 자치파가 18석을 가져가서 의결권에 필요한 과반수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딱 한 석 차이로 과반을 점했네요. 굉장히 네. 회기 내내 그 긴장감이 팽팽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이 홍콩에서 있었던 이른바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젊은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2014년 홍콩 주요 지역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서 이 노란 우산을 들고 민주화를 요구했던 우산혁명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데요.
예.
올해 23살의 네이선 로 홍콩 데모시스트 시스토당 주석이 이번 선거에서 역대 최연소 입법회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예.
이 로 당선자는요. 홍콩인들이 진정한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로 주석을 포함한 이번 선거 당선자 8명이 독립주의자들로 분류되는데요.
예.
로 주석은 향후 10년 안에 홍콩의 미래를 결정할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 대한 현재의 관심이 아주 높았던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예,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약 370만 명인 전체 유권자 가운데 58%, 그러니까 220만 명이 이번 선거에 투표를 했다고 이 홍콩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는데요.
예.
지난 2012년 선거 대비 5%포인트 상승한 수치인데요.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또 긴장을 고조시킬 만한 선거가 한 번 더 남아있다고요?
예, 내년 3월에 홍콩의 행정수반인 행정장관 선거가 주민 직선투표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예.
중국 정부의 지지를 받는 렁추닝 장관이 연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중국 성격이 강한 젊은 정치인들이 이번에 입법회에 상당수 진출함에 따라서 행정장관 선거의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 건 물론이고요.
예.
중국 정부의 홍콩 정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그동안의 뭐 무슬림 비하 발언이라든가 이딴 논란에 클린턴 후보와 지지율이 좀 벌어졌는데요. 많게는 두 자릿수까지 벌어졌는데
네.
최근 들어서 조금 다시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최신 수치를 보면은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46%,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지지율은 한 42%로 나타났습니다.
예.
클린턴 후보가 4%포인트 격차로 여전히 앞서고는 있는데요.
예.
지난 8월 초에 이 8%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절반 정도가 줄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LA타임스하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공동으로 벌인 추정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역전한 걸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예.
45% 대 42%로 3% 가까이 앞서는 걸로 드러난 겁니다.
예.
이 추정 여론조사는요, 미리 정해놓은 표본을 대상으로 계속 같은 질문을 해서 변화를 추적하는 그런 방식의 조사를 말합니다.
예. 이렇게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클린턴 가족이 설립한 이 자선단체 클린턴 재단 후원가들이 국무부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클린턴 후보 측은 부인했지만 이로 인해서 클린턴 후보의 신뢰성에 또다시 흠집이 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예.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논란이 계속되는 점 역시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정부 공식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계정 이메일과 컴퓨터 서버를 사용한 사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지난 금요일 이 이메일 문제와 관련해서 클린턴 후보를 직접 조사한 미 연방수사국 수사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요. 클린턴 후보는 이 C라는 영어 철자가 기밀을 의미하는지 몰랐다고 답을 했고요.
예.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방식에 관해 조언을 받지 못했고 개인 이메일로 기밀을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FBI 조사 결과 기밀 정보가 오간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예.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클린턴 후보가 상당히 부주의했지만 고의성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지었죠.
예.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추이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그 클린턴 후보를 둘러싼 논란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자체 조사를 보면은요. 클린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85%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CBS 방송이 두 개의 경합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클린턴 후보가 우세를 보였는데요.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는 45%대 37%,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46%대 42%로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예.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양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인 내일 북한에는 가끔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 많고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은 26도, 양덕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6도, 남포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구성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은 27도고요. 강계 아침 17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내일 구름 많은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 24도. 개성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오전 오후 모두 구름 많은 흐린 날이 예상되고요. 함흥 아침 기온 19도, 낮에는 29도, 심포 아침 기온 20, 낮에는 25도, 풍산 아침에는 12, 낮에는 2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역시 오전 오후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4도, 웅기 아침 19도, 낮 기온 23도고요. 삼지연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2m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9월 5일 월요일 뉴스데이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 지 12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낮 12시 14분쯤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1000km가량을 비행했으며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400km 이상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300km로 한반도를 넘어 주일미군기지가 있는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이 사전 항행경보 발령 없이 일본 방공식별구역 내 해상으로 발사됐다며 이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오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을 계기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무력 시위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와 안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정상회의 둘째인 오늘 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세계 경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요 20개국이 절박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세계 경제가 날로 강화되는 개별 국가의 보호주의와 등락을 거듭하는 금융시장의 위험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그리고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가운데 관측통들은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세계 무역과 세계화를 옹호하고 고립주의에 반대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상회의에서는 오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한 국제 안보 위기 상황도 논의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사태와 관련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주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시리아의 추가 인도주의 지원을 허용하기 위한 휴전협정이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앞으로 며칠간 러시아와 시리아에 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안의 지지 세력은 다르지만 평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점은 모두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오는 11일쯤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큰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지난 7월 판결 내용이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이 오늘 보도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내용이 누락돼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공동선언문에서 빠진 것은 중국 외교력의 승리로 비춰진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초안은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공세적인 인공섬 건설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에서 어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국에 반대하는 신세대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이 가운데 나단 로 씨는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인 이른바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당시 시위대는 홍콩의 주요 지역을 79일간 점령하며 완전한 자유선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뒤 로 씨와 시위를 함께 이끌었던 동료 조슈아 웡 씨는 데모시스토라는 정당을 설립했습니다. 이 당은 홍콩 전역의 국민투표 실시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시된 홍콩의 총선거에서는 유권자의 58%인 2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은 오늘 노동절인 연방 공휴일을 맞은 가운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안에서 노동자들이 공정한 임금과 일터에서 존중받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때 미국의 이야기는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세기 초반 미국의 노동자들은 일터에서의 존중과 정의를 위해 싸웠다며 이들은 주 40시간 근무와 시간의 수당, 최소임금, 그리고 임금과 복지 혜택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투쟁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